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오늘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이날 0시를 기해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의 15%, 원유, 농기구, 대형 승용차와 트럭 일부 품목 등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해당 조치를 유예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두 나라 정상과의 연쇄 통화에서 군 병력 배치 등 국경 통제 및 범죄 단속 관련 협조를 약속받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은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국방 관련 정상회의 뒤 기자들에게 유럽은 기본적으로 국방력의 급격한 증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년 동안 국방 분야에 과소 투자해왔으며 따라서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할 시급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 수준까지 높일 것을 거듭 압박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EU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1.9% 수준인 3,345억 달러를 방위비로 지출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EU는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2단계 휴전 합의 이행 세부안과 영내 이란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백악관으로 초청받은 첫 번째 해외 정상입니다. 한편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외무장관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보좌관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의 외부 이주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가자 난민들을 이집트와 요르단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엔 인권이사의 탈퇴 및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 통신은 어제 각각 자체 입수한 문서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이 오늘 열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시켰던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일부 직원이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기구에 대한 지원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데니 데이넌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어제 성명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극단적 반유대주의를 공격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보도 내용을 환영했습니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는 미국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 등 범죄자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의 일환으로 이날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부켈레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갱단원을 비롯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추방을 받아들여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순방 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시행과 관련해 영내 국가들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국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내전을 주도하고 있는 반군 동맹이 오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동부 고마를 점령했던 투치족 반군 M23 등 영내 반군 동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날부터 이 지역 일대에서 휴전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반군 동맹의 휴전 발표는 내전으로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인도주의 지원의 원활한 진행이 계속해서 요구되어 온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1월 중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첫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인 미셸 스틸 전 하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정부 차관으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으로 미국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 약간 강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11도, 최고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스틸 전 하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정부 차관에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는 마이클 디썸블의 전 태국 주재 미국 대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복수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연방 하원의원 출신의 한국계 미셸 스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틸 전 의원과 함께 주한 대사로 거론되던 마이클 디썸블의 전 태국 주재 미국 대사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또 한 소식통은 국무부 서열 3위인 정무차관에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썸블의 전 대사와 후커 전 보좌관은 모두 트럼프 1기 정부 출신입니다. 미 언론은 앞서 지난달 17일 트럼프 당선인 측이 국무부 고위급 관료들에게 20일 이후로는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고 많은 고위직들이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석이 된 자리는 새로 선발될 20여 명의 고위급이 맡게 될 예정이며 이들 중 다수는 트럼프 1기에서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국무부 인사는 미 언론에 그들은 이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고 잘 알려진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셸 스틸 전 의원은 공화당 소속 재선 연방 하원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스틸 전 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했으며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지역 공화당 정치에 수년간 몸담아 탄탄한 공화당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해 LA시 소방국 커미셔너, 한미공화당 협회장,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 등 이력을 쌓았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에서 2004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을 지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공동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스틸 전 의원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진전을 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거론되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했고 이에 앞서 국무부 정보조사국에 14년간 몸담으며 북한을 분석했습니다. 국무부 정무차관은 전 세계 지역과 양자 정책, 국제기구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은 후커 전 선임 보좌관은 지난 2022년 미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과 위협 감소, 군축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후커 전 선임 보좌관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리비아의 교훈을 다시 배우고 있다며 북한은 침략에 취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후커 전 선임 보좌관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다루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가진 적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비핵화를 크게 기대하지도 않으며 비핵화에 낙관적이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guess what I would ask is sort of on the other side of that, what our ultimate goal would be. Are we looking at, you know,
위협 감소 혹은 군비 통제가 미국의 목표인가라며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결국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군축 협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후커 전 선임 보좌관의 과거 발언이 주목됩니다. 동아태 차관보로 거론되는 마이클 디썸블의 전 태국 주재 미국 대사는 인수합병 사모펀드 담당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태국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한 이후 다시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썸블의 전 대사는 2021년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국과 태국의 양자 관계에 대한 대담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인태 지역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is that strategic context? Fundamentally, that strategic context i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is flows through all of the Indo-Pacific.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분명히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 21일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20일 취임 선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부차관보는 미국 하원의 중국 특위에서 근무했으며 연방 검사를 역임했습니다. 또 국무부 동아태국의 중국 조정관 겸 중국, 일본, 한국, 몽골, 타이완 담당 부차관보로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 전문위원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1월 중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약 2주 전부터 전선에서 모습을 감췄다는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전투 동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사상자 다수 발생이 이유의 하나일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계속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자문기구가 북한과 러시아 등 독재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를 조명하는 청문회를 엽니다. 이 기구는 매년 미중 관계가 미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의원들에게 보고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오는 20일 오전 9시 독재국가의 축, 중국의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관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연방관보의 4일 공개 예정인 공문을 통해 위원회는 매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중국의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평가로 시작됩니다. 이어 중국의 이들 국가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 제재 우회와 미국과 국제수출 통제 체제를 회피하는 중국의 역할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들 독재 국가들 간의 안보 및 기술 협력과 글로벌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를 논의합니다. 청문회는 딕 체이니 전 미국 부통령의 안보 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아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국제개발처 아시아국 부국장을 역임한 조나던 스티버스 홍콩 자유위원회 재단 이사가 공동 주재합니다. 아직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지난 2000년 10월 설립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11월 의회의 미중 무역 및 경제관계가 미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해마다 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USCIS는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적국들을 지원하며 지정학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범대서양 동맹 내 분열을 조장하려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와 군사, 외교, 정치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성을 계속 훼손했다고 상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중국은 서방 동맹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국가에 점점 더 많은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이 글로벌 안정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외면하고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중동의 긴장을 악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밤라타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로빈 켈리 하원 의원이 적성국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라우터스 법안을 지난달 3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라우터스는 신뢰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기술을 제거하는 것의 줄임말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통신 장비들을 적성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정부와 연계된 회사가 설계, 개발 혹은 제조하거나 공급한 기술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의원과 민주당 벤 레이루안 의원 등이 동반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18대 의회에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라태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미국 국민을 감시, 조작, 약화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라우터스 법안은 이런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좋은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에선 공화당의 론 위트먼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캐시캐스터 하원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적성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지난달 3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가 라이선스 등의 허가를 내준 기업 중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적대국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데피셔 의원과 민주당의 제키 로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지난달 27일 하원과 동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캐스터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적국들이 우리 통신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통신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 이후에선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북한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에도 대비하려는 조치를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스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8일 VOA 통화에서 중국이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해킹을 해왔다며 이는 미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has, for example, hacked these against the United States.
베네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이런 종류의 해킹을 막을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법안들은 미국의 이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 분쟁 전문 연구소인 국제 위기 그룹이 올해 EU가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지역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EU가 미국 외교를 지원하고 우방국들과 협력해 대북 제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은 최근 발표한 유럽연합이 주목해야 할 2025 감시 목록에 북한을 포함했습니다. 올해 치명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10개 지역을 꼽은 것으로 북한 외에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콩고,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몰도바,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가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 북러 군사협력,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사라면서 한반도와 유럽의 상호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에게도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맡아야 할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EU는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고 북한과 서방 간의 오판과 오해로 인한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신중하게 환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의 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미한일 협력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해 출범한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U는 한일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2022년 이후에 이룬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분쟁의 위험을 낮추고 유럽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미국과 북한 간 외교를 지원할 준비를 EU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EU가 북러 군사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월 1일 발표한 2025년 주목할 10대 분쟁 보고서에서 한반도를 주요 위험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한반도는 불안정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북한의 군사력 과시,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그리고 서울의 정치적 혼란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이 더욱 대담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3일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동맹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양국 간 분쟁이 아니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 지정학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나토의 유럽 측도 중국, 북한, 이란이 러시아와 연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제공하는 기술로 인해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이 미래에 미국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이는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과 나토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안보와 방위를 위해 미국, 유럽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영국이 국익과 국제 안보를 위해 미국 및 유럽연합, EU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경축 행사가 시작됐지만 관영 매체들은 광명성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과 차별화된 정책 노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대 우상화 대신 자신을 위한 우상화를 강화하는 흐름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서 북한에서 이를 경축하는 행사들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생 83주년 경축 중앙사진전람회가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했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람회장에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상과 사진자료가 전시됐다면서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업적을 비슷한 비중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김정일 생일 경축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엔 김정일 출생 83주년 경축 기념 우표가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경축하는데 예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표현으로 그의 생일을 지칭하는 광명설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는 16일인 김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그를 기리는 기사를 3일 실었는데요. 이 신문은 83년 전 2월의 그날 우리 장군님의 탄생 또는 위대한 장군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거나 광명성절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 예년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광명성절을 계기로 한 축제 분위기도 다소 줄어든 양상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민족 최대 명절로 규정하고 이날을 전후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신문은 2월 1일부터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 보도를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관련 행사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김일성 주석 생일 때도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김일성 주석 생일을 즈음해 북한은 4월 13일부터 생일 당일인 15일까지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도 태양절이라는 명칭은 15일자 기사 한 건에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보도에선 4.15절 또는 4월 명절 등의 표현을 써 북한이 의도적으로 태양절 용어를 대체 또는 삭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선 태양절이라는 말은 작년 4월 15일을 그리고 광명성절은 작년 2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 최고 권력이 세습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체제 특성상 선대 지도자의 권위는 절대적일 텐데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 기반이 취약했던 집권 초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데 선대 우상화를 적극 활용했지만 집권 10년 차를 넘기면서 우상화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입니다.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백두혈통이라는 정통성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김일성, 김정일을 부각시키는 방식의 우상화는 하지 않고 김정은을 오히려 이제 부각하는 그런 식의 우상화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독자적 우상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6월 당 전원회의에서 간부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착용토록 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선대 우상화의 힘을 빼는 이런 흐름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건 선대의 핵심 유훈과 배치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선대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통일민족 삭제의 부담, 통일과 민족이라는 개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선대의 흔적 지우기 이 부분은 사실은 김정은의 대남 전략, 노선 전환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전략 국가로서의 외교 안보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태양절이나 광명성절 같은 우상화 표현을 삼가하는 건 국제사회를 의식한 이른바 정상 국가화를 표방하는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내걸고 나름대로 전략 국가로서 국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연호도 그렇고 주체연호를 안 쓰고 일반적인 그걸 썼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표준시를 대한민국과 같은 시간으로 다시 조정하고 그런 건 아마 또 정상 국가화와 관련 있을 거예요.
김 기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독자적 우상화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 마흔을 넘기면서 북한 선전 당국은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상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야간 열병식과 항공쇼, 화려한 조명쇼,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이용해 우상화 방식도 현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의 외형적인 마무리는 생일 공휴일 지정과 모든 북한 가정에 초상화를 걸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조치를 실시하는데 지속되는 경제난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단 지금 하는 일들이 조금 마무리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핵도 마무리가 되고 경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총력을 하는 건데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면 북한이 지금 조금 더 가지고 가려는 게 구차당대회가 되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집권 초 민생 개선을 약속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은 우상화 작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수 있고, 선대 지도자들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통일과 민족을 삭제하는 대남 노선 전환 또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큰 역할을 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중국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미한 관계는 한국이 동맹, 대북, 대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미중 경쟁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정책에서 핵심 요소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추진이 될까요?
I think China will be the preeminent foreign policy objective focus of the Trump
중국이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주요 목표나 초점이 될 겁니다. 초기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같은 분쟁 지역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우선순위는 중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은 대중 강경파입니다. 그건 단지 정도의 문제이거나 중국을 어떤 사안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는 정당을 초월한 분위기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초점을 국내 문제나 이민 정책에서 외교 정책으로 옮기게 되면 중국이 큰 현안으로 떠오를 겁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해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미 중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알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주변국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중국의 약탈적인 사업 관행에 맞서 관세 위협이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이나 군사기지 인근 중국의 토지 매입과 같은 국내 문제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대중국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할 겁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한 동맹이 재정립될까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관계와 유사할까요?
Well, I think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ifferences from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his is, you know, we're 4 years later after the fact and President
분명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4년이 지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더 넓은 아시아 문제를 다루면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말했듯이 미중 경쟁은 역내에서 새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한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죠. 국가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파트너이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역내에서 자신의 더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자산으로 여길 겁니다.
사일러 분석가님, 한국 일각에선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서로 오해하지 않고 한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만약 한국이 중국과 그런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오해나 반감을 살 위험은 없을까요?
You know, absolutely not. You know, one of the misnomers of regarding U.S. policy toward the region, whether it's a Democratic or Republican president.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미국의 이 지역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통념 중 하나는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문제를 제로섬 게임처럼 바라본다는 생각인데요. 즉 한국이 중국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미한 관계가 악화된다는 인식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지역 파트너로서 한국이 중국과 소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중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듣게 되죠. 중국의 안보, 군사적 공격성,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말이죠. 즉 중국 문제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미국만 중국과 대화하고 한국은 중국과 대화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외교 역학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만약 한국이 국방 문제는 미국과 협력하되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Well, you know, more than pressure, it's urging Seoul to look at the reality of Beijing and its behaviors.
압박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중국의 실체와 행동을 직시하길 촉구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무역 파트너이자 제조업과 무역 상품의 다양한 원자재 공급처로서 말이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의존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의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드 사태가 그 좋은 예인데요. 사드 사태는 미국이 자국 방어용 핵심 무기 체계를 한국에 강요해서 생긴 잘못이 아닙니다. 또 한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이를 배치해서 생긴 잘못도 아니고요. 중국의 행동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이 같은 경제적 강압을 차단함으로써 큰 이익을 볼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벤스 부통령은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주둔 병력 활용을 아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견해가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변화로 이어질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주한미군은 역할 조정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강화해야 할 대상일까요?
Well, I think when every administration comes in, they do a Indo-Pacific strategy review, they do a global posture review.
모든 행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검토하고 해외 미군 주둔지에 대한 글로벌 태세 검토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행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정책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내각 지명자들의 말 몇 마디를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해석하는 상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미국의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제 아들도 해병대에 있지만 말이죠. 그들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그들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기를 원합니다. 주한미군은 28,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타이완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겠지만 미국 공약의 상징이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한미군은 또 북한이나 타이완 유사시 추가 배치 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한미군이든 영내 다른 미군이든 미국은 한국과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이 점증하는 중국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사이로 전 분석가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역량, 주한미군의 유용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인식이 두 번째 임기에도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Yeah, that's so hard to assess because, you know, you're talking about an alternative history, a what if. And while such, you know, discussions
그건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데 가치를 둘까요?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긴장 완화, 미한동맹의 가치를 언급한다는 사실을 긍정적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될 겁니다. 기존의 가정들의 의문이 제기되겠지만 괜찮습니다. 만약 미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만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량과 전력구조, 배치 등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예상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클릭너 선임 연구원님,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한 연합훈련을 일시 혹은 영구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있었던 일인데요.
Right, there's a very real possibility. When we think back to 2018, when President Trump unilaterally canceled military exercises and the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 훈련과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는데요. 그건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그해 4월 더 이상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건 유엔의 11개 결의안에 따라 어차피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협상의 일환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훈련 비용이나 예상 비용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죠. 그는 연합훈련들을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라고 부르며 축소했고요. 국방장관, 국방부, 동맹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 8월 북한은 어느 후보가 미 대선에서 당선되든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적대 정책을 표방했고 북한은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북한은 차기 대통령이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취소하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일방적으로 훈련과 순환 배치를 취소했었죠. 그는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 때문에 이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또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고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안보를 추구하는 미국, 특히 미국인의 안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에 일부라도 용납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선택지라고 보세요?
Well, I think again I'm going to have to fall back to we don't know. Certainly Mr. Trump's and Mr. Hegseth's comments.
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북한 핵에 대한 발언은 미국이 이미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죠.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부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말한 건 안심할 만합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까요?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정책은 존 볼튼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이었고 모든 것을 18개월 내에 완료해야 하고 북한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오해였죠. 볼튼 전 보좌관과 다른 인사들의 발언은 그것이 일종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양측이 아주 작은 걸음을 내딛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가 취해야 할 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명시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비록 비핵화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So, you know, this goes to a misperception that somehow there's a binary choice between denuclearization.
이는 비핵화와 억제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점진적 패키지를 제시해 왔는데요. 북한이 일정 기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사실을 묵인하거나 수용하거나 인정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위협을 줄이고 핵 개발 진전을 늦추며 점진적인 감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합의나 군비 통제 합의를 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고착화시키는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북한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테이블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와 억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국가정보국장 후보 등은 위협 감소에 집중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지난 30년간 미국은 북한과 협상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우려가 단순히 억제와 비핵화라는 이분법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30년간 비핵화를 논의해왔지만 북한이 시간만 벌고 미국을 속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게 우려가 아닐까요?
Right. And what was the option? What was the alternative? Because once again, you know, from October 2002.
그렇다면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2002년 10월 짐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처음 북한과 마주앉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을 때부터 하노이 회담 그리고 오늘까지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 작은 원자로 외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부인해왔습니다. 북한이 이에 관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몇몇 검증 문제나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핵 프로그램이고 위협입니다. 이 작은 조각만을 해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가 한 일을 반복했어요. 5메가와트 원자로를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가져가서 해체하길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손을 떼고 싶어 했고 우리는 원자로 해체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핵 프로그램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되돌리는 제한 조치를 필연적으로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매번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 조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 경제 협력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경제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31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무역 불균형 해소를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도 그 주요 대상국 중 하나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hen I followed Secretary nominee Lednick's comments, I was a bit surprised that he singled out South Korea, that South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오버비 전 부회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공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외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새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재조정 노력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화당 연방 하원 컨퍼런스에서 1기 임기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감세 혜택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29일 의회 청문회에서 일본의 철강과 한국의 가전 등은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라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적국은 물론 동맹국들까지도 우리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뒀다며 관세 부과가 이러한 상황을 막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상당수 미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무역협정 재협상 등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네이아닷컴 대표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이며 그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t's also important to know that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S. has been rising sharply. So even again in December.
그러면서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1년 내에 한미 FTA가 개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탐 레미지 한미경제연구소 경제분석관은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Given Trump's previous pronouncements, I think we can see that there will be attention paid to a variety of industries.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 부과 정책은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일부 산업에서는 무역 균형 자체가 거래 수단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미국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미한 동맹과 미국의 대중 경쟁 구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미지 분석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방위비 분담이나 국방협력 같은 미국의 역내 다른 외교안보 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economic relationship and how it relates to other forms of U.S. engagement in the region,
또한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반도체 등 전략적 제품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양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한 양국은 장기적인 동맹으로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쟁국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핵심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부회장은 대중 경쟁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역내 동맹들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다며 한국의 첨단 산업이 미국 경제와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rankly, the U.S. needs South Korea. We need your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thankfully,
오버비 전 부회장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대미 투자 확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동차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 2년간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으며 필리 조선소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과 성장 동력을 창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과의 핵심 경쟁 분야로 부상한 AI 분야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긴밀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면서도 동맹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We don't talk very much about U.S. investment in Korea. That to me would help on a lot in a large way because U.S. investment in Korea would help.
윌리엄 브라운 대표는 관세 부과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반감과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관세보다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이나 자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원화 강세를 촉진할 수 있어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석유, 가스, 항공기, 농축산물 등 한국의 수입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 수출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소식입니다. 박 의원은 후보자 추천 마감 시한인 1월 31일 이전에 노르웨이 의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박 의원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집권 2기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달라는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식에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기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노벨 평화상의 이상과 가치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후보 추천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결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천이 당과는 무관하게 박 의원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이번 추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국제 정세에 밝은 한 의원은 경제적 평화도 소중한 시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전 세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국경에 벽을 세우며 이민자를 쫓아내는 상황에서 노벨 평화상 추천이 무슨 코미디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들도 추방당하게 생긴 마당에 그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할 자격은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추천은 매우 개방적인데요.
네.
역대 수상자, 각국 의원과 정부 강요, 국제의원연맹 회원, 현직 법학, 정치학, 역사학, 철학 교수 등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추천 자격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첫 해인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선한 공로로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이후 지난해까지 4차례 후보로 추천됐지만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매년 돈 깨끗이 쓰기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훼손되거나 오염돼서 폐기되는 지폐와 동전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고 새로운 화폐 제조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네, 폐기되는 지폐와 동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어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된 지폐와 동전은 약 3조 4천억 원, 미화 23억 달러 규모로 장수로는 4억 7천 489만 장이었습니다.
네.
지폐와 동전을 모두 장단위로 통일해서 합계한 액수라고 합니다. 폐기한 화폐를 위로 쌓으면 총 높이가 20만 3,700m로 에베레스트산의 23배에 달하고요. 옆으로 늘어놓으면 5만 5,906km로 경부고속도로를 67차례 왕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